보스턴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팀들로 참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고 하는 풋볼 팀이 참 수년 동안 여러 가지 NFL의 기록들을 세웠고, 또 보스턴 셀틱스라고 하는 농구 팀도 있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 팀도 있고, 또 브루인즈라고 하는 아이스하키 팀, 그런 유명한 팀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축하하는 퍼레이드, 그러니까 챔피언십을, 그러니까 최고가 된 다음에 이렇게 축하 퍼레이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하 퍼레이드가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열광했던 모든 팬들은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뭐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온 도시가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면 모두 차분하게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던 관중도 사라지고, 또 사람들은 다시 학교로, 직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카데미상도 있고, 그래미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상식 다 지나갑니다. 또 축하 파티도 지나갑니다. 백화점의 불빛도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밝게, 뭐 휘황찬란하게 빛나다가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어둡게 바뀝니다. 그럼 불빛도 꺼집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승팀이나 뭐 수상자를 그 다음에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은 뭐 저희들이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이었지만 결국 삶은 바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어제가 되고 지난주가 되고 벌써 몇년 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우리를 마주해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요즘에 보면 참 상식이 정상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보고 또 미국도 보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비정상이에요. 그런 속에서 삽니다. 혼란한 정국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들 참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은혜롭게 살았지만, 또그 부활절의 칸타타의 음악이 이제는 사라지고요, 꽃으로 장식됐던 예배당도, 감동, 그런 찬양도 사라집니다. 마음속의 흥분도 점점 식어가고요,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now?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부활절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불과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신 자신들의 스승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왕이 되셔서 뭐 이렇게 다스리실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해 갑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기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식어버린 열정, 또 불확실한 미래,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지 않은 그 어중간한 자리. 우리도 때때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 거의 모든 순간 그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월요일 출근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일상에 돌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입니다. 월요일이 오고 바쁜 일상이 시작되고 천국이 갑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팍 펼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나라들이 그냥 판을 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삶을 막 파고 들어오는 그런 현실 속에 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돼요.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뭐 모든 게 해결될까. 그런데 또 다른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던 삶의 자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여전히 금요일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사이에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삽니다. 근근히 버티며 삽니다. 부활절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식을 들은 그 구원의 순간에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지만 그 첫사랑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그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으로 버티며 살지만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쯤인가에 서 있는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어디쯤인가에 서 있는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그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향해 가지만 저도 신앙의 여정 중에 어디쯤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산의 정상에 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어떤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예상 가능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열심히 일했던 평생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전과 같지 않고 내 몸이 점점 노화되는 것을 느끼는 갱년기나 뭐 이런 시기에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직을 해야 되고 또 실직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꿈이 좌절되고 인생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브리지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모든 변화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맺음의 단계가 있고요. 그 중간의 단계, 뉴트럴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단계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어떤 상태로든지 잃어버리는 것을 동반합니다. 저희는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려면 그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상실해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과거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붙잡은 채로는 그런데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제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세상에 참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위를 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참 너무 두렵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길을 한 걸음씩 가는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오늘 참 그 엠마오로 가는 얼마나 참 허망했겠어요. 자신들이 참 존경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지금 자신들의 스승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그 스승 옆에서 보좌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사라져버리셨어요. 뭐 부활은 하셨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터벅터벅 실패한 모습으로 절망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디쯤에 서 있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 내 삶에 항상 내 옆에 계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래된 것이 끝나야 돼요. 모든 변화는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그대로 뭔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빈손을 요구하고 계신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데 빈손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데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주님 그거 지키게 해주세요. 유지하게 해주세요.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시면 주님의 일 더 큰 일 하겠습니다. 손에 가득 준 채 기도하니까요. 가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간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야 되고요. 새로운 의미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새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이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과도기를 걸어가야 돼요. 어중간한 중간의 이 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혹시 영적으로 어두운 계곡을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부활절의 그 감격,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이 다시 사셨다,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냐? 여러분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말에는 실망과 낙심이 묻어난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게 그래.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두 제자 주님은 같이 함께 걷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그길 위에서 그리고 그 중간 어디인가에서 지금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세상의 성공에서요? 아니면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찾고 계세요?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길을 걷고 있어요. 대부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온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저희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구원의 초청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철아, 속히 내려와라. 목회의 성공, 목회의 계획, 내가 만들어 놓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있는 그러한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목회자인 저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냥 목회에 어떻게 하면 예, 내가 계획한 목회를 더 크게 이루고 더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줄까 하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야,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내 계획과 내 꿈의 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다면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 야, 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다리 다 부러질 텐데. 그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서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는 겁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들 바로 그 중간 지대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도 이미 지나간 듯 했어요. 기대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출발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떠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식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을 걸을 때, 혼란스러운 인생의 길 위를 걸을 때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기도 하시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낯선 사람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사랑과 돌봄으로 그리고 위로로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지도 몰라요. 찬양대에 그 찬양팀에 울림 있는 노래가 있어요. 또 저희 교회 올라오다 보니까 아, 너무 그냥 아래층서부터 곳곳에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환영하시는 분들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 섬기시는 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목양하고 전도하는 그 따뜻한 섬김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기도팀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있어요. 병실에서 기도해주는 그 성도의 손길. 병실에 찾아와서 손꼭 잡고 기도해주는 그 손길.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직장의 동료. 집에서 또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혹은 한 주간에 그 주중에 열리는 도심의 작은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 아름다운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큰 주님을 만나는 큰 경험을 저희들은 너무너무 사모하는데요. 그러면서 작은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온 낯선 그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 진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야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그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불안정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중요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있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거에만 몰두해 있는데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계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식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절에 보니까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떡을 떼는 것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밥 함께 같이 먹읍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에 떡을 띠시고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공동체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나요?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우리의 뜨거운 감동은요, 결국 신뢰와 믿음,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보다는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과 공동체로 우리를 채워가고 계신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부활절의 감격도 지나가고 구원의 감격도 지나가고 첫사랑도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공동체 안에 참 여러분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좁은 엘리베이터 그 계단으로 예배당까지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참 공동체적인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앞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일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요.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가정도 있고 한국도 와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변화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과 기쁨의 그 중간 지대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 영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우리의 버티는 인생이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그래서 저는 뭐 짧게 한번 말씀 전하고 또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변화의 시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걸어가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라이트하우스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그 험한 바다의 풍파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배들을 향해 그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 밝히는 그런 교회. 이 길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